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관들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평화로운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현상을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위압과 강압 혹은 도발적인 일방적 행동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은 인공섬 건설과 군사적 목적 등의 기지 건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서 주요 7개국이 남중국해 사안을 선전용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번 성명을 토대로 다음 달 말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정보 GPS 전파 교란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 5일자로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이 3월 31일부터 한국에 대한 GPS 전파 교란에 나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파가 군사 분계선 북쪽의 해주와 연안, 평강, 금강, 개성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준 대사는 북한의 전파 교란은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며 비행기와 선박 등 민간 교통의 안전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53년 휴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등 국제규약을 어기는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GPS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5일 현재까지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GPS 교란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식수는 물론이고 목욕용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오늘 새 정부 통계를 인용해 중국 내 지하수 대부분이 심각한 오염 상태로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지하수 2,103곳의 수질을 감측한 결과 32.9%가 4급수, 48%가 5급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4급수의 경우 공업용수로만 적합하고 5급수는 이보다 수질이 더 오염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는 눈에 보이는 공기오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수조차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 기간 중 필리핀 군 기지들을 방문합니다. 이 가운데 기지한 곳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주말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160km가량 떨어진 필리핀 군 기지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 계획에 하지만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작전을 위해 중동국가 카타르에 전략폭격기인 B-52를 배치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의 찰스 브라운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인 지난 2006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작전에 임했던 B-52 폭격기가 지난 주말 카타르에 다시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B-52 폭격기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건 ISIL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앞으로 닥칠 어떠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2050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축구협회 등 관계당국은 11일 공동성명에서 2030년까지 남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아 최강, 여성 대표팀은 세계 최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축구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천만 명을 학생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또 이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서 2050년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남자 국가대표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하며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한국에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 저장성 유경 식당에서 일했으며 북한에 희망이 없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앞으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1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설득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방어적 성격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이행 초기 단계인 새 대북제재가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6자 회담에 5자 당사국 모두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노력은 위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국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하는 동시에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여부에 따라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또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환영할 것이며 개발과 장기적 미래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진정한 협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연료와 식량, 국제금융시장 창구를 제공하는 중국은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지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미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BOA에 미국은 어떤 대화의 초점도 비핵화에 맞춰질 것임을 주장해왔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야말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정찰총국 간부의 망명은 여느 다른 북한군 간부의 망명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사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자의 한국 망명 보도에 대해 그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망명한 북한군 대자가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2월 대남 공작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신설했습니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기관이지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북한인민군의 핵심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자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여느 북한군 간부의 망명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북한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남 공작 체계를 파악하고 과거 북한이 감행한 주요 대남 도발의 진상을 더 분명히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찰총국은 출범 직후부터 김양건 전 노동당 비서의 후임으로 현재 대남 담당 비서와 통일 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의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김영철 비서는 정찰총국 업무로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로서의 지위를 다졌고 당 비서로 취임한 뒤에도 정찰총국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지난 2009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를 비롯해 2010년 3월 천안함 비격 사건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일으킨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의 배후에도 정찰총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숙청 등 신변 위협이 두려워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7일 한국에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 희망이 없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일하던 곳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0일 기자들에게 입국자 1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밝힌 탈출 동기와 진술 자료를 배포하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진술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며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에서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 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주 VOA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받은 교양과 판이하게 다른 바깥 세상을 보며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꿈을 꾸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시점은 유엔과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3월 초 이후로 탈출을 결심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인들의 집단 탈북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단체 입국한 북한인들은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출신이라며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남자 지배인이 30대, 나머지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종업원들이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평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와 연합뉴스 등 여러 한국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식당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며 주변 상인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북한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를 경유 한국에 입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중국의 100여 개 등 총 130개에 달하는 북한 식당이 해외에 있고 적어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자국민들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많은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일부 북한 식당이 폐업하고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해외 업체가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하고 일부 나라는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집단 망명과 관련해 이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망명이 북한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 망명이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는 등 탈북자 방지 노력을 펴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통제와 검열, 소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번 탈북이 북한에서도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해외 식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북한 내에서는 좋다라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나갈 정도면은 이런 성분도 좀 적당히 좋아야 되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이번 망명이 이례적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13명이라는 대규모 탈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망명의 성격, 단체 망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의 이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만명 사건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 등은 또 이들이 중국에서 태국 방콕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들의 근무지와 탈북 경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국과 외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탈북 경로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국은 유엔의 규칙에 따라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나라지만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라오스는 탈북자 망명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말해 라오스를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해외 체류하던 북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집단 탈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체류 북한 사람들의 탈북 사례를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이밀 씨는 지난 1996년 쿠웨이트의 주택 건설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쿠웨이트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비참한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탈북을 결심해 지난 1997년에 서울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일을 마치고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자유세계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겪었던 정말 19세기에나 있을 수 없는 노예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러시아 아무르주의 벌목공으로 파견됐던 김모 씨는 2000년부터 3년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고도 받은 돈은 하루 50루블, 미화 1.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과 비교해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일하는데 어쩌다 가보게 된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나 그 사람들은 하루에 천 원 이상, 러시아단 천 원 이상 버는 게요. 하루에 천 원이면 30달러 이상입니다. 근데 나는 하루에 도대체 얼마큼 벌었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정도로 내가 돈을 느끼는가 그게 느끼거든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만 탈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역 참사와 과학기술 참사로 근무했던 홍순경 씨는 국가보위부가 자신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을 눈치채고 한국으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북한 대사관에 감금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함께 2000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홍 씨는 현재 서울에서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97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장승길 대사 부부가 잠적한 뒤 전격적으로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경공업성 관료 출신의 탈북자 김태산 씨는 지난 2000년 체코에서 북한 체코 신발 기술 합작회사 사장으로 일하다 북한의 독재체제 환멸을 느껴 2002년에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 경제와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과의 마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뭐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내 신상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뭐 직감이라 할까 뭐 시그널이라고 할까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신 외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 가운데 탈북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엘리트 계층으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북한의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반발하고 항거하고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하고 좀 다르거든요.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이 같은 조직적 반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징적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재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만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최근 북한 해운 차단을 비롯한 북한 금융거래 제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인사 추방 등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편의 지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이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의 추방을 언급한 건 김석철 전 주 미얀마 북한 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사는 미한 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보리 결의 이후 해외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출연해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북한 제재에 대해 한국과 많은 나라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제재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권한의 행군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언수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효과는 북한의 해운 활동 통제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서 입항을 금지당해 발이 묶였고 이 가운데 선박 6척이 안보리 제재 이후 모두 편의 취적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 취적이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선적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두는 것으로 해당 선박들은 실제 북한 소유지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의 국적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은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거래하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두 명이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북한 제재의 손익을 계산했을 때 해운과 금융 제재가 북한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손익 관계를 계산해 보면은 국가 전체적인 무역이 축소되고 외화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게 훨씬 큰 손실이죠. 대북 제재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식당이든 금융이든 선박이든 뭐 지금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배 30척 운행할 수 없는 게 더 큰 손실이죠. 더 큰 야단이고. 그다음에 금융 자금줄 다 막히는 게 더 큰 문제죠.
아울러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군사,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여파가 북한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회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움직임과 함께 핵실험 대신 배급을 달라는 등의 주민 여론이 있다는 관련 첩보를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과로 선전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북 제재와 노력 동원 강화로 이어지면서 불만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가 최근 발표문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정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북한은 지난 1월 시험용 소탄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규모로 볼 때 이 시험용 소탄은 한국과 서방세계 기준에선 원자폭탄보다는 기술적으로 앞서지만은
네.
수폭탄에는 못 미치는 증폭 핵분열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약 두 배의 증폭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폭탄은 원자폭탄보다 5배 이상의 어떤 증폭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폭탄 개발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두세 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시기가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현재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에 제7차 노동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2012년 4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은 실패한 다음에 동년 12월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폭탄 개발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그리고 수폭탄 개발을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축제 분위기에서 개최하기 위해 5월 초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면요. 이 북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핵실험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의 정치 일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만약 북한이 지난 1월보다 더욱 발전된 증폭 기술을 오는 5월까지 보여줄 수 없다면 아마 그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핵실험이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의 그 권고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때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중국은 올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 이후에 뭐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고려하지 않았지만은 만약 이번에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은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정말 북한이 큰 고통을 느낄 그런 어떤 제재를 질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대북 제재의 효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이 외화벌이 일꾼들한테 무리하게 외화 상납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사자 일부가 탈북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다른 해외 식당 종사자의 탈북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로 통제를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탈북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탈북 사태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게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남 공작 업무를 맡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 대좌가 지난해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찰총국 고위급 장교의 탈북,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군 대좌라면은 한국의 대령급에 해당한 인사로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군의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찰총국 대좌가 탈북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해외에서 공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장성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보고되기 때문에 유사한 탈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심각하게 어떤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위급 장교의 경우는 그 지위라든지 또는 그 빈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탈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그 고위층 중에도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군 대좌 계급이면은 아주 고위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중간 정도 이상 중상 정도 수준의 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한국의 장성급 인사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위급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군 간부라든가 이제 다른 간부들의 탈북의 사례를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가령 외화벌이 사업이 잘못돼서 문책을 두려워해서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일원이 그러니까 부인이라든가 자식이 먼저 탈북을 해서 할 수 없이 보복이 들어와서 탈북하는 등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 이제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 핵실험 감행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치러질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이른바 70일 전투를 통해 이룩한 경제 성과를 가지고 축제 분위기에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7차 당대회 후 또다시 주민들에게 70일 전투와 같은 힘든 노력 동원을 강요할 수 없고 그리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많은 고민 속에서 7차 당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7차 당대회 개최 이전 당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인해 노동당은 김정은에게 더욱 충성적인 조직으로 바뀌겠지만은 그로 인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와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따른 동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화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화물 적재 능력이 9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화물 선박 수도 몇 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봉량이 9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봉량은 선박 짐칸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 즉 적재량을 말합니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 웅크타드가 최근 갱신한 전 세계 해운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북한 국적 상선의 선봉량은 모두 82만 6천 DWT로 9년째 감소했습니다. DWT는 선봉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재화 중량 톤수로 번역합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봉량은 지난 2006년에 약 170만 DWT로 정점에 이른 뒤 2015년까지 줄곧 감소했습니다. 2015년 선봉량은 전년과 비교해 약 6.3% 감소한 규모입니다. 반면 한국 국적 상선의 총 선봉량은 2015년에 약 1,600만 DWT로 북한보다 20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 국적 상선의 선봉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선종은 일반 화물선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약 62만 DWT를 기록했고 벌크 화물선, 즉 포장되지 않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 유조선과 기타 선박이 뒤를 이었고 컨테이너 전용 화물선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선봉량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 상선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0.0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적 상선의 선봉량은 약 1%로 북한의 점유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 국적을 가진 상선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모두 252척으로 이 수치도 몇 년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상선의 수는 약 1,800척으로 북한과 비교해 약 9배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 상선을 종류별로 나누면 역시 일반 화물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 기타 선박과 유조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은 단 한 척에 그쳐 81척을 보유한 한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을 작품으로 구현해 전시한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사연을 담은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의 차이점을 자동차로 대비해서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인데요. 차에 얽힌 사람들의 다양한 추억들을 받아 12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한 자동차 회사와 함께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에 얽힌 사연들을 토대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김채하 학예사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선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며 인간의 생활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동반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전은 서울시립미술관과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로서 자동차에 얽힌 사연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동고동락한 어떤 주인의 삶과 그 추억을 담아내거나 자동차가 환기하는 다양한 의미나 상징 등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담긴 조각, 영상, 설치 작품들을 통해서 자동차와 인간의 동행, 그 어떤 동반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시회를 함께 기획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번 전시를 앞두고 자동차를 폐차시킬 예정이거나 중고차로 판매할 사람들의 사연을 응모받았습니다. 응모받은 사연 중 8명의 사연이 선정됐고 그 8명이 몰던 차들은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폐차를 앞둔 자동차를 가진 어떤 사연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도 포함이 되지만 또한 자동차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환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라든가 삶의 의미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응모받은 사연뿐 아니라 탈북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현두 작가의 여기와 저기 사이입니다.
1994년 탈북한 세터민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진 사운드 설치 작업을 선보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터민에 따르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북한의 대도시 함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외국산 고급 승용차로 있었는데 그것이 94년 탈북을 해서 남한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차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풍경이 굉장히 믿기 힘들고 좀 문화적 차이가 어떤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94년 당시 대중적이었던 자동차 모델과 거리의 풍경을 촬영한 11개의 이미지를 중첩해서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재구성했고요. 화면 안쪽에서는 사연을 제공한 세터민의 인터뷰 음성을 함께 재생을 시켜서 어떤 떠나온 고향과 새로운 정착지,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하게 속할 수 없는 중간자로서의 인식과 함께 자동차에 얽힌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아크릴판에 이제 배접을 시켜가지고요. 11개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공간감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 작업입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작품이 된 자동차 주인들의 사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문희 작가의 사막에서 핀 생명은 노부부의 삶을 그리고 있고 박주영 작가는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박재영 작가의 그 다운라이트 메모리 시뮬레이터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사연자의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어떤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 장치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장치에 사람이 관람객이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어떤 그런 냄새, 뭐 어떤 그런 영, 그러니까 함께 다녔던 그런 뭐 어떤 거리의 영상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공간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체현이 되면서 어떤 그리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불려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자동차들은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가 기계가 아닌 삶의 동반자이자 추억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의 이제 삶이 이제 힘들게 살아오신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자동차와 어떤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시켜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시를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색적이었고요.
이런 차들을 보니까 우리 가족의 그런 첫 차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운전했던 차 뭐 이런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정현두 작가의 여기와 저기 사이를 통해서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함흥냉면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그 앞에는 또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탈북 그 세터민 분께서 함흥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곳과 또 자동차가 있는 곳과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좀 낯설음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탈북민이 본 이 차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사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런 그 남한에 와서 이 차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 탈북자의 눈에는 이 차나 또 우리 남한의 모습이 이렇게 비쳤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쳤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공간, 이런 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한국의 발전 사항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전은 오는 21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함경남북도에서 1에서 5c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오후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9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9도, 강계 최저 5도,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20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5도, 원산 최저 5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1도, 최고 6도, 성진 최저 4도, 최고 1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관들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평화로운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현상을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위협과 강압 혹은 도발적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은 인공섬 건설과 군사적 목적 등의 기지 건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지속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즉각 이에 반박하며 주요 7개국은 남중국해 사안을 선전용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은 이 밖의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번 성명을 토대로 다음 달 말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미국인들이 대통령 경선 후보 가운데 버니 샌더스 후보에 가장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GFK는 11일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인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후보를 반드시 뽑겠다는 응답은 21%, 뽑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41%에 달해 총 62%가 호감을 보였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경쟁 상대이자 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반드시 뽑겠다는 응답과 투표 고려를 합해 50%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가 모두 43%의 지지를 받았고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가장 낮은 3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를 절대 뽑지 않겠다는 응답은 63%에 달해 비호감 후보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식수는 물론이고 목욕용으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11일 새 정부 통계를 인용해 중국 내 지하수 대부분이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지하수 2,103곳의 수질을 감측한 결과 32.9%가 4급수, 48%는 5급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4급수의 경우 공업용수로만 적합하고 5급수는 이보다 더 수질이 오염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는 눈에 보이는 대기 오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수조차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50년까지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축구협회 등 관계당국은 11일 공동성명에서 2030년까지 남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아 최강, 여자 대표팀은 세계 최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축구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천만 명을 학생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2050년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축구연맹 FIFA 순위에서 81위며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여러 중동팀들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축구대표팀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가 정치 위기를 끝내고 새 정부 구성의 길을 열기 위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체뉴크 총리는 10일 주례 TV 연설을 통해 의회 사직서를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날 볼로니미르 그로이스만 현 의장을 차기 총리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전파 교란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유엔 대사는 서한에서 북한이 GPS 전파 교란에 나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